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소제목이 세 개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 소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22절에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해서 이제 세 부분 정도로 나누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지만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광야 생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을 쭉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냐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갈라주셔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왔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바다를 통과하였고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에 모두 수장되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예. 그래서 결국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쓰다고 표현이 나왔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그냥 참고 있는 건 쉬운데, 그죠? 눈앞에서 아 내가 이걸 드디어 물을 찾았구나 라고 해서 먹었는데 못 먹는 물이면 아마 정신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셔서 이거를 물에다가 던지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기적을 맛보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제가 여태껏 했던 설교들을 쫙 봤더니 모든 설교가 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도대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 전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바다에 그 애굽의 병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시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의 그 뭐랄까 감동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병사들이 따라와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건넜는데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애굽 사람들이 전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이 그러니까 마실 물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라고 묻기보다는 야,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부르짖을 일이었나 싶은 겁니다. 아, 방금 말한 것처럼 모세도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나의 백성을 삼을 거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갑자기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시험을 보신대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나왔더니 야 너네 좀 시험을 좀 봐야 되겠어 라고 갑자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여기 왜 굳이 질병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많죠. 아직도 저만 이상한가요? 이를 좀 염두에 보고 본문을 다시 보면 15장의 노래는요 노래의 주제는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고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 용맹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편협하다. 하나님은 여기에 한정되신 분이 아닌데 이 찬양에는 용사이신,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요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애굽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찬양에는 이 용사이신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이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여져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들은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겠죠.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겪고 또 유월절을 지나 눈을 떠보니 홍해 앞에 있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전부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가장 강렬하게 경험한 하나님은요 방금 홍해 앞에서 본 하나님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바다에 빠뜨리셨다.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용맹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미리암의 노래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미리암이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용사이시고 용맹하신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하나님을 따라 나왔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 용사, 군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 손에 건져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라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라의 일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400년 동안 애굽 안에 있다가 광야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음 경험하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험은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죠.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내는 교수님을 위한 시험인가요? 여러분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보통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시험은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요, 다 전부 여러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저도 시험을 볼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를 위한 시험이냐? 정말 나를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보통은 이것이 나를 위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임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언가 우리를 평가하고 어떤 나를 좀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 시험을 보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험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전체에 해당하는 그 시험 기간 동안 보는 시험인 거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인생, 모든 영역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어떻게 평생 동안 시험을 봐야 되냐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이걸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락시키겠다, 제하여버리겠다 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는지를 관찰하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지키면 칭찬해 주시고 못 지키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아왔어요.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고, 너희는 스스로 이 법을 지켜라, 내가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겪는 질병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도 병에 걸리기도 했겠지만, 이 질병이 열 가지 재앙에서 언급된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걸리는 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질병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삶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물을 마시고, 그렇죠? 어떤 곳에 가고, 어떤 동물을 만지고, 나라마다 그래서 병이 조금씩 다르죠. 아프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질병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들이며, 일단 먼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병으로 죽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용사이시기에 자신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으로만 기대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야 까지만 지금까지 고백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희의 모든 삶에서 관심이 있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가서 모세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려주시죠. 이 마라의 쓴 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즉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못 따라오면 죽이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보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죠. 이 광야가 막막하고 지금 광야로 나오자마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죠. 이 광야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처음 경험하는 광야였는데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죽을 위기에 봉착했던 광야입니다. 여러분,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막막하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위대하시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 속에 하나님은 아니, 너희를 다 데리고 갈 거야. 너희를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까지만 고백하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광야에 던져진 것만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지만 이 광야 생활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야. 당연히 외롭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광야에 던지고 니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지금 시작하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외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외롭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은 너무 외롭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염치도 없고 이후에 삶을 혼자 살아야 하는 것만 같은 그 인생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짐만 주시고 너 내가 살렸으니 너 내 말 잘 듣고 살아야 한다 말씀만 하시고 사라진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외롭기만 한 인생이 조금 갈만한 길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때론 외롭고 힘들고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